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29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대사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팔레스타인 협상을 이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은 팔레스타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훅 특사는 80쪽에 달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던 신중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 구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확실한 국경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구상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제안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팔레스타인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의 도움 아래 협상 테이블로 나와 이스라엘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3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70명이 숨지고 7,7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30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일치한다는 과학자들의 유전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의료 전문가팀은 이 분석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처럼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됐을 수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물자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중국 본토 밖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나라와 영토에 걸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됐고 유럽 국가로는 핀란드가 어제 첫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타이완, 일본, 독일 등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번 발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송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열차를 운행하는 기업인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와 기업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러시아 당국자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하기에 앞서 발표됐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동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되돌리기 위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5세대 이동통신망에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우리의 의사소통과 유럽연합 원칙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와 균형 잡힌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며 특정 국가나 업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품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장비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멘 후티 당군이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국경지대에 있는 사우디 석유 회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람코 시설을 포함한 아부하, 지잔공항, 그리고 군기지 등 예멘과의 국경 인근의 다른 목표물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멘 반군은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우디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사우디 아람코는 예멘 반군의 석유 시설 공격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과 존슨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영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이동통신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독감이 심한 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만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고 8천 명 이상이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3만 4천여 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적어도 20초 동안 손에 비누 거품을 내고 씻어야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두 번 부르는 정도까지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독감은 상대방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 입자를 들이마시면서 전염되기도 하고요. 오염된 표면을 만진 손을 눈이나 코, 입에 대면 바이러스가 들어가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 팔꿈치에 재채기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건데요. CDC는 특히 2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폐렴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렴 백신이 박테리아를 차단해 독감을 예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 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5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헬렌 레디가 부릅니다. 난 여자예요. 소리치는 걸 들어봐요. 모른 채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난 천하무적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답니다. I am woman.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cause I've heard it all before, and I've been down there on the floor. No one's ever gonna keep me down again. Oh, yes, I'm wise, but it's wisdom for the pain. Yes, I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one. You can bend but never break me, 'cause i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not a novice any longer, 'cause you deepen the conviction in my soul. Oh yes, I'm wise, but it's wisdom for the pain. Yes, I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I am woman, watch me grow, see me standing toe to to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 정부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업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즉 정부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백악관은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다며 여기 소속된 인사들이 지난 27일부터 날마다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스크포스와 모임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주도하고 전개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이들에게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스크포스에 포함됐습니까?
네, 알렉스 하자르 미 보건후생부 장관의 필두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성명은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미국민의 건강과 안녕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주도로 신종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민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모든 기관이 지속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한 폐렴 감염 위험이 고조되면서 여러 나라가 중국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군요.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에 묶여있던 약 200명의 미국인이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마치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72시간 동안 격리 조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귀국한 미국인들은 대부분 외교관들과 그 가족입니다.
탑승객 중에서 이상 징후를 보인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은 탑승 미국인들 가운데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DC 측은 탑승 직전 또 전세기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마치 공군기지 도착 후 등 수시로 검진을 했는데요. 발열이나 호흡곤란, 기침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격리 조처를 한 겁니까?
예, 강제 격리 조처는 아니고요. CDC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적어도 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서 다른 승객들에게도 적어도 사흘간 기지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탑승자들이 거의 다 기지에 남기를 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혹시 사흘 전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행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탑승객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하루에 적어도 두 차례씩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점검하고요. 만일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조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적어도 14일간은 계속 당국의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와도 기지에 더 머무르고 싶을 경우 14일간 기지에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CDC 관계자는 탑승객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고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자국민 대피 1차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듯한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자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29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귀가 조차되거나 또는 정부가 제공한 호텔이나 숙소에서 머물면서 적어도 2주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30일 저녁 전세기를 띄워 현지에 발이 묶여있는 자국인 360여 명을 데려온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네, 30일 현재 사망자는 170명, 확진자는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30여 명, 확진자가 1,700여 명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확진자 증가 속도를 보면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보다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시 소집됐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이틀 동안 비상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이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 중국에 국한된 비상사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 피해가 계속 커짐에 따라 30일 다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러시아를 찾았군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정상 간의 주요 의제로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까요?
예,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무엇보다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다뤄졌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견을 청취하길 바란다면서 이 자리가 새롭고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주요 관리들도 대부분 함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러시아 정부는 중동 평화 구상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검토하겠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직접 접촉할 거라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크게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우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성지로 국제사회는 그간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데 이어 이번 중동 평화 구상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동예루살렘 지역은 장차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되며 팔레스타인은 지금의 영토보다 두 배 이상의 영토를 갖게 될 거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대인 정착촌 합병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중동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4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당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려는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 달 2일 의회에서 이에 관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는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29일 서한을 보냈는데요. 아바스 수반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스라엘이 이 구상을 받아들인다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협정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평화 구상 발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 또 시리아 등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매우 복잡하고도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국방, 안보 분야 등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추가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열차를 운행하는 기업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의 최고 경영자 CEO와 이와 관련 있는 러시아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들을 제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와 자동차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철도 교량을 완공하고 열차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이 같은 행위를 러시아의 도발로 여기고 열차 운행사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네,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된 러시아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이 제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의회도 행정부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러시아 경제제재법을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 2020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안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거군요.
맞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국제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크림반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네, 그랜드 서비스 익스프레스의 알렉산드로 가노프 최고 경영자와 친러시아 성향인 크림자치공화국의 유리 고찬욱 총리 등 관리 7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28일에는 유럽연합이 역시 고찬욱 총리를 포함해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정부 관리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제재하는 건가요?
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처분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재무부의 이번 발표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나왔군요.
맞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30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합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또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이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이 미 연방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이 탄핵 정국 동화선이 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백악관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저서에 출판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대선 예비선거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2.3% 성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저서를 낼 수 없다고 백악관이 통보했다고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이 내놓으려던 회고록에 백악관이 이걸 출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지난 23일 백악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볼튼 전 보좌관 변호인 측에 보냈는데요. 이 사실이 29일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낸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역시 백악관이 출판 불가 통보를 한 뒤입니다. 이 저서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또 볼튼 전 보좌관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볼튼 전 보좌관 저서의 초고를 검토를 해보니까 1급 기밀로 볼만한 내용이 상당 분량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승인 없이 그대로 이게 출간을 하면 국가 안보에 특별하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 저서의 초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런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갔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와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 조사를 연계시켰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볼튼 보좌관한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원조를 보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의 핵심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 영향력을 끌어들여서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가 바로 이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대통령 측은 원조와 조사는 별개 사안이었고 따라서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2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 볼튼 전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나간 뒤에 지적을 하고 거짓인 책을 썼고 모두가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결단에 따라 볼튼 보좌관을 임명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실패한 인사였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이 자신한테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를 하나 달라고 사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근데 많은 사람이 말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 조언을 따랐더라면 우리는 6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인가요?
그런 걸로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도 작년 8월에 볼튼 당시 보좌관이 자유유럽 방송과 회견한 영상을 올리면서 게임이 끝났다고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상원의원들이 소추위원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질문을 넣는 순서가 29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전 볼튼 전 보좌관 문제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a way to shed additional light on it. You can subpoena Ambassador Bolton and ask him that question directly.
If you have any 네, 상원의원들 질문에 대해 진실에 빛을 비춰줄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추위원인 제이슨 크로우 위원이 말하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을 불러서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건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시다시피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인 소환을 하원에서 이미 완료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인 패트릭 필빈 변호사 답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ust rush something through and bring it here as an impeachment and then start trying to call all the witnesses and it would forever change.
네, 이제 와서 급하게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고 답변을 구한다는 게 탄핵 심판에서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볼튼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는 표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30일 날 또 CNN 방송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표수를 확보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네.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현재도 민주당 완강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볼튼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면 공화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도 증인 소환을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Adam Schiff. I want Hunter Biden. I want Joe Biden. I want the whistleblower.
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증인으로 원한다는 말입니다.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이 내부 고발자도 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를 만나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하원 정보위 소속 하원의원들을 모두 소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30일에 이틀째 질의가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추가 증인이나 자료가 필요한지 논의하고 표결하게 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번 주 안에 심판 일정을 모두 끝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몇몇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 채택 없이 이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정할 투표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의 첫 예비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다음 달 3일이죠. 이 아이오와주에서 민주공화당 두 당이 당원대회인 코커스를 치르는데요. 이게
네.
올해 치를 대선의 첫 예비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특히 관심이 쏠리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아이오와에서 지지율이 앞서 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23%로 1위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머스 대학교가 민주당 코커스 참가 의향을 밝힌 사람들에게 물어서 29일 집계한 결과인데요.
네.
1, 2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샌더스 위원이 1위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다른 주자들은 어떤가요?
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3위에 올랐습니다. 16%를 얻었고요. 다음이 지지율이 15%를 기록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그 뒤가 10%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큰 격차로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주요 주자로 경합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5명이 아이오와에서 경쟁하는 양상이 최근 조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 에머슨 대학교가 26일 날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샌더스 의원이 30%로 1위, 바이든 전 부통령이 21%로 2위였습니다. 이어서 클로버처 의원 13%, 워런 의원 11%, 그리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10%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도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선두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와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 앞으로 6월까지 이어질 경선의 기선을 제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또 초기 예비선거 결과를 보고 다른 지역 부동층이 또 찍을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영향도 미칩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이 이 아이오와에서 득표율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마다 이 방송 광고 등을 통해서 당원들한테 제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예비 후보들의 방송 광고 어떤 내용입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후의 시대를 상상해보라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막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가 하면 샌더스 위원은 구체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 뭔가요?
역시 전국민 건강보험입니다. 이 정책이 과거 100여 년에 걸쳐서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다고 샌더스 위원은 설명했는데요. 이 정책을 완성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워싱턴 정가의 정략에 몰두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 통계가 나왔군요.
네, 연방상무부 소속 경제분석국이 30일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2019년 성장률이 잠정적으로 2.3%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해인 2018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좀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018년에는 2.9%였고요. 또 전해인 2017년에는 2.4%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4분기가 2.1%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3분기하고 같았습니다.
지난해 연 성장률이 2.3%라면 트럼프 행정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행정부 목표가 연 3%대 성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규모 세금 감면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률을 매년 최소한 3%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목표를
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분야별로는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2.6% 성장했는데요. 역시 뭐 이 소비지출 분야가 이번에도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를 기록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3%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참고로 이 소비지출이 22조 달러 규모인 미국 경제에서 약 68%를 차지합니다. 아, 그 밖에도 비주거용 고정투자와 정부 지출 그리고 민간 재고 투자도 지난해 성장세에 일조했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수출과 수입도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난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2018년과 비교하면요. 수출은 변화가 없었고요. 수입은 1%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엔 수출이 1.4% 늘었고요. 수입은 8.7%나 줄었습니다.
연성장률 2.3%라면 미국 경제 상태가 현재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완만하게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까지 무려 11년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도 비슷하게 평가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9일 FOMC,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계속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바로 이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때를 기억해요. 어쨌든 결국 새로운 날이 왔어요. 오늘 밤 우리가 세계를 여행할 때 도처에 많은 팬들이 있었죠. 투나잇 들어보시죠. 뉴 키즈 온 더 블락의 노래입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은 오는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의 면면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주인공은 민주당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대교체 기수 피트 부티지지.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올해 38세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그는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태어났고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Pete Buttigieg is a graduate of Harvard and Oxford. He's an Afghanistan war veteran and he speaks 7 languages.
부티지지 후보는 작은 도시인 사우스밴드 시장을 두 번 지냈습니다. 그는 2019년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뒤 이해 치러진 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았고 올해 1월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My name is Pete Buttigieg. They call me Mayor Pete. I am a proud son of South Bend, Indiana, and I a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부티지지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나오면서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집계에 따르면 부티지지 후보 지지율은 1월 중순 기준으로 9%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티지지 후보의 중점 현안.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대부분 역점을 두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부티지지 후보는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Mayor Buttigieg.
Yeah, we've taught, look, everybody who says Medicare for all, every person in politics who allows that phrase to escape their lips has a responsibility to explain how you're actually supposed to get from here to there.
몇몇 다른 후보가 지지하는 건강보험 체제인 Medicare for all에 대비해 부티지지 후보는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영 건강보험과 공공 건강보험을 병립하고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티지지 후보 방안은 조 바이든 후보가 제시한 안과 비슷합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경선 토론 과정에서 민영 건강보험 폐지를 내세우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 can't go on like this where every single time there is a vacancy, we have this apocalyptic ideological firefight over what to do next. Now, one way to fix this would be to have a 15-member court.
부티지지 후보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 9명 체제에서 15명 체제로 연방 대법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대법관을 각각 5명씩 뽑고 이들 10명이 무당파 대법관 5명을 뽑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이를 통해 연방 대법원을 비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미국 연방 헌법을 고쳐야 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As mayor of a city that is racially diverse and largely low income, for 8 years I have lived and breathed the successes and struggles of a community where
그는 또 소수 인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더글러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더글러스 계획은 노예 해방론자인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이 계획에서 소수 인종 사업가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정부 계약 가운데 25%를 소수 인종에게 부여하는 등 흑인 같은 소수 인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글러스 계획에는 또 교사 다양성 증대, 저소득층 무상교육, 소수 인종 건강을 위한 건강 구역 설정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흑인 등 소수 인종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더글러스 계획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부티지지 후보는 참전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 해군 예비군 정보장교로 전장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습니다.
And I believe we need to send somebody in who has a different kind of experience. The experience on the ground, solving problems, working side by side with neighbors on some of the toughest issues that come up in government.
부티지지 후보는 자신을 9.11 세대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뒤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 후 유명한 경영 자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주당 경선 출마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는 세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Buttigieg would also be America's first openly gay president. His husband, Chasten, has also won over many American voters.
부티지지 후보는 당선되면 몇 가지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에 나온 성소수자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티지지 후보가 본선에 나가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출신 대통령이 나옵니다. 동성애자인 부티지지 후보는 지난 2018년 동성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티지지 후보는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에서 대통령직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우스밴드 시장직 외에는 다른 공직을 맡았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톰 스타이어.
톰 스타이어 후보는 올해 62세로 뉴욕 태생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타이어 후보는 과거 개인 모집 투자 신탁인 헤지펀드를 운영해 억만장자가 됐고 자선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I started a tiny investment business and over 27 years grew it successfully to $36 billion. I'm Tom Stey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하지만 그는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스타이어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자입니다.
스타이어 후보의 중점 현안.
스타이어 후보는 정치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업들의 부당한 영향과 투명성 부족 등이 정치권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What I've done over the last decade is to put together coalitions of ordinary American citizens.
스타이어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원 임기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연방대법원 확대,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그리고 자택 투표 허용 등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I'm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will say that climate i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me.
기후 변화 방지도 스타이어 후보가 강조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2045년까지 2조 3천억 달러를 들여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고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 기후단을 만들자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스타이어 후보는 또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 사용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Unlike President Trump, I think we should raise taxes on the wealthiest Americans, not make them even richer at the expense of everyone else.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처럼 스타이어 후보도 부유세 도입을 지지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스타이어 후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세금 감면법을 없애고 중산층의 세금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타이어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억만장자인 스타이어 후보는 그간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I've also built one of the largest grassroots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Last year, NextGen America did the largest youth voter mobilization in American history.
스타이어 후보는 탄핵할 필요란 조직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고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이어 후보를 가리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스타이어 후보는 또 차세대 아메리카란 조직도 만들어 기후변화 방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타이어 후보는 자신이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사업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지난해 1월엔 대통령 탄핵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7월 말 말을 바꿔 경선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2020 아이오와 포커스 특집. 오늘은 민주당 피트 부티지지 그리고 톰 스타이어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불법 이민은 올해 미국 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며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And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Qualms. Qualm, 오늘의 표현입니다. Qualm 하면 거리낌, 걱정, 혹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worry, misgiving 등을 들 수 있겠죠? Qualm means an uneasy feeling of doubt, worry, or fear.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Critics say Trump's rhetoric has stoked ethnic tensions.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has stoked ethnic tensions. 민족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주장하는데요.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어떤 것에 대한 우려냐?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지 않는 undocumented immigrants.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전문가가 말하죠.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qualms, 불안감을 갖는 것은 which is understandable.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And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Here are some examples. He seems to have no qualms about lying. 그는 거짓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여. He seems to have no qualms about lying. Despite my qualms,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and start my own company. Despite my qualms, 걱정 혹은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닌데,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지금 일자리를 그만두고, and start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차려보기로 결정했어. Despite my qualms,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and start my own company. 오늘의 표현, qualm. 거리낌 혹은 걱정, 불안감.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목소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돈나의 Vogue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